오늘 두꺼운 낮 낮은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 주간 수요일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첫날입니다. 어느덧 4월이 시작이 됐고요. 1월, 2월, 3월 정신없이 지나오다가 벌써 4월이 됐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습니다. 지금 4월 1일 첫날인데 딱 한 달 전, 거의 한 달 전, 한 달 전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클린업 데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클린업 데이를 이제 3월 2일 날 월요일에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한참 된 일 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한 달을 복기해 보니까 너무 오래전 일 같았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 묵은 때를 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비워야 될 것들을 같이 비웠던, 그래서 그렇게 봄을 맞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아니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드리고 또 모임을 갖는 우리의 예배당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캐비넷을 열어서 그 안에 있었던 묵은 짐들, 폐기물들을 다 꺼내고 또 손길과 눈길이 닿지 않았던 구석까지 우리가 빗자루나 청소 도구를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닦고 쓸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이 나왔고 또 두텁게 쌓인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청소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작정하고 날을 정해서 온통 들춰가면서 이렇게까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작정을 하고 막 뒤집어 엎어가면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던 더러운 것들을 치우려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시선이 잘 닿지 않던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할 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굴러다니는 먼지와 쓰레기들을 치우기 귀찮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발로 슥슥슥 밀어버립니다. 근데 잘 보이는 데다가 하면 청소를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 의자 밑이나 책상 밑 혹은 침대 밑에 뭐 이런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먼지와 쓰레기들을 밀어넣곤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 한켠 깊은 곳에 숨겨두고 넣어두곤 합니다. 때론 이 죄가 너무 부끄럽거나 혹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을 돌아보기도 싫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죄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본능적인 욕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죄를 대면하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무죄합니다,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된 죄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를 대면하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죄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가집니다. 얼마나 거부감을 가지느냐면요, 이 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죄를 씻습니다. 죄를 지우고 싶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지우고 싶습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함께 사용이 되죠. 그만큼 죄는 인간 본성에서부터 오염과 부패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 문장이 상당히 짧게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쌓아 올려서 내 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지 않도록 자기 눈까지도 가려버리는 가림막입니다. 당연히 이 얕은 가림막 하나만 한 겹만 벗겨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탈취했던 재물들을 없애지 않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잘못했나를 가리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언뜻 보면 지금 아간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언제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제비뽑기를 시작해서 유다족 속 그리고 그의 가족으로 이 단위가 점점 더 좁혀져 오는 제비뽑기의 벼랑 끝에 이르러서야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변명의 여지가 더 이상 없을 만큼 자기 죄를 들킨 사람이 비참한 말로죠.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아주 모른 척 해버리거나 혹은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서 밝게 드러났을 때, 만천하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이 시는요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소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의 일대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그가 불렀고 고백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 과오를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립니다. 이거 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난 근본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목을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죠. 그는 자신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체를 인식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그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된 실체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가르쳐달라는 다윗의 요청 또한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완전함과 죄악된 것 가운데 있는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의 진흙탕 안에서 허우적대고 자기가 온통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 의사를 찾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좀 이상하네? 좀 평소랑 컨디션이 다르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이것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간처럼 내 죄를 못 본 채 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 의로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덮어두고 안 보이게 가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죄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 그러면 죄에 대한 태도가 완성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죠.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과 성폭행을 일삼는 아주 극악무도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타이르거나 말로만 타이르고 실질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조치를 취하진 않았죠. 이에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나게 될 아주 비극적인 심판, 그 몰락을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8,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엘리의 반응이 사무엘상 3장 1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여기서는 엘리입니다,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엘리가 지금 아,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가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차피 망한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자라는 이 영적인 태만과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 유다 이야기를 다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목을 매서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런데 마태가 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뉘우쳤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서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거 잘못한 거네. 아, 나 이거 문제가 있는 거네 라고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죄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가 그 지은 그 죄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립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불신하고 있어요. 왜?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 죄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도저히 이건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죠. 딱 이런 이야기가 제 친구에게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한번 다녀봤는데 좀 다녀보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내 모습, 내가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할 것 같지가 않아. 나 그래서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서 스스로 절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의 노래는요, 아, 나는 안 되겠다. 하나님 도저히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요, 그야말로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세바와 불륜을 했죠. 그리고 그 불륜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과부를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다윗은요, 자기 죄를 숨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냈으니까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앞선 엘리나 가론 유다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기 죄에 함몰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피해를 여러분에게 입혔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그가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한번 봐주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북의 경중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문제에. 근데 지금 다윗의 죄는요. 한번 봐줘.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졌고 또 너무나도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다윗을 보고 너무 뻔뻔하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철면피다.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서 나한테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냐. 그런데 그 영적인 뻔뻔함이 하나님 앞에 먹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뻔뻔함, 두꺼운 낯을 가지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쁨이 됩니까? 다윗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추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절에 창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정도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정도 고쳐주세요. 나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아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더럽고 불경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그 크고 치명적인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 가려보려는 노력도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두꺼운 낫과 낮은 무릎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죄를 은폐하지도 말고 또 죄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과거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어 없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흔히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마치 동화 속에서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그 동화의 해피엔딩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결혼하신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결혼식 딱 하고 땅땅땅 혼인신고하면 그것이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원어에는 없는 의역인데요, 사실 이 문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12절과 그 이후의 내용들은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그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구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이르러야 하는 결과로 지금 청중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시편 기자 다윗의 노래는요, 자신의 죄사함과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끝나지 않아요. 긍휼과 은혜 안에서 재창조된 다윗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다윗이 발견한 자신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과 사명의 인과관계입니다.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총체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것을 선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교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구원이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흘러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선교 사역이나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전반절, 우리 자막이 뜰 텐데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면요, 편지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도착하고 읽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편지가 자아를 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져서, 아, 내가 기록된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그 내용을 바꾸지 않죠. 그저 편지로서 존재하고 편지로서 전달이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는요, 그 자체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인은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의 마지막에서 시인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 공동체, 그것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은요, 단순히 아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노래가 아니라 죄인의 회복과 회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이 회복과 완성의 메시지를 받아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상과 개인은요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편만한 그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고 혹은 그 죄에 짓눌려서 양심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회복과 위로, 평강의 메시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된 존재를 새로 창조하시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마땅히 복음의 통로고 또 기쁜 소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시편 51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죄악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자기 죄를 부정하려 하거나 자기 죄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죄를 부정하거나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우리를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은 철저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명으로 이 세상의 위로와 회복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부끄럽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꺼운 낯을 가지고 영적인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난 너무나도 구제불능의 악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크나큰 죄, 그 치명적인 죄악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치 없이 두꺼운 낯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통이 우리의 영적인 뻔뻔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순환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시간 잊지 맙시다. 고난 주간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된 편지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 어떤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이만한 찬양이 또 없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입을 떠나서 이 공중을 흩어져버리는 의미 없는 멜로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직시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혹은 그 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순간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지금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때론 너무나도 우리가 무가치해 보이고 때론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한절 한절마다 하나님의 편지 그 복음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주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잡아보자마자